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네,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고 그 마치는 그 과정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닥치게 될, 혹시 있게 될지도 모를 그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난을 피하고 싶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환난을 피하고 또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길로 기독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에 입문하는데 사도는 오히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면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오히려 환난을 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어야 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초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초인이라는 게 초대했다, 끌어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바울이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지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처음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또 다른 안디옥으로 나오는 곳이 이건 비시디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해서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루스드라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거기에 우리 그 14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 앉은뱅이를 바울이 낫게 하지요.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앉은뱅이에게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서서 뛰고 걷는 것을 보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구나라고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들과 같은 우리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헛된 일들, 그것은 너희들이 다 물리쳐야지 된다. 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여기에서 지금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렇게 떠받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돌로 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신이었다면 그 신에게 자기네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 저버린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는데 그들이 함께 동조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딜 가든지 그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루스드라에 있어서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마음, 기분을 조금만 맞춰줬더라면 오히려 신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어떤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행했지만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신으로부터 받은 그런 능력이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만 나타낸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신처럼 그렇게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런 이적을 행했지만 그것을 행한 그 어떤 것들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실망했을 수 있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받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어둠인데 이 어둠에 참 빛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어둠 가운데 참 빛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참 빛이 왔는데 이 세상이 그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행위가 빛 가운데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 어둠에 속한 세계에서는 자기가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참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복되고 잘되고 너희가 참 앞으로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참 복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겼나요? 반기지 않았나요? 처음엔 반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아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할 때 유대인들이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병고침과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뭐 신성모독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어두운 부분,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들은 싫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오늘날도 제대로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참 포장을 잘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봉사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는 거죠. 사실은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오직 구원 얻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사람들만 바로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전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그 환난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깨어나는 겁니다. 아마 죽지 않고 거의 죽을 만큼 돌을 맞고 기절해 있었던 상황인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직전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성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자신을 성 밖으로 내던졌던 그 성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이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왜 바울이 저렇게 무모하게 저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이 말씀을 보셨나요? 자기에게 환난이 있었던 그곳으로 바울이 다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찌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위거든요.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환난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복음답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가 생각했던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이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다시 돌아간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바울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안디옥으로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바울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복음만 전하면 세상이 막 환영을 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참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저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받는 것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이유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 그걸 먼저 여러분들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행했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환란이 끊이지 않고 늘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아마 의심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어야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의 고난, 사도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다시 다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환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란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참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는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를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환란이 오게 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환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환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앞에 당당히 마주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정말 알았던 건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은 환란이 없다면 나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환란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 지금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을 주님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하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셔서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하지 않으시나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기도 같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내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이야기하는 주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쭉 복음을 전하면서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환난 당함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환난 당함이 오히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는 그 기도를 그 장로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다시 그 환난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죠.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결론이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래서 그것이 참 싫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해야지 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화평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미 화평 가운데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지금 의롭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지금 이뿐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뭔가 더해져야지 된다는 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가? 거기에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소망이 참된 소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더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힘으로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꾹 참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 속에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에게 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없고 내가 여전히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인내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임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한 인내의 연단들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은 그저 땅에 있는 소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참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소망케 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참 하늘에 있는 온전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갖고자 했던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했던 것이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환난이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요, 참된 소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소망은 땅의 소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참되지 않은 것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누리는 것이 참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언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고 그러면 참 마음에 좋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어떤 일들을 해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지요. 그래서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소망일 수 있고요. 자녀가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그 자녀에게 심한 질병이 오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졌던 소망은 바람같이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 자녀에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고 딱 하나의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저 병에서 회복되는 것, 저 병이 낫는 것, 저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녀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생명 얻는 것, 그거 하나가 참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자녀가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참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 삼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았던 그것이 참된 삶이 아니라 비록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 고난 환난 가운데 처하면서도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왜 그렇죠? 고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자를 만드시기 위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알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온전한 하늘만을, 온전한 소망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날마다의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